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한 지 지금 1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거룩한 작업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 13절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다룬 사도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가끔 왜 엄마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 눈을 또렷이 보는 가운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막 곤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내가 제일 좋아 이렇게. 역대상 21장에도 보면은 그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 특정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해보면 나라면 어느 것 택했을까? 어느 것 하나가 가벼운 행비이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모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를 제할 수가 없어요. 이센셜한 필수한 요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레벨 4 락다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약국이나 주유소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이센셜한 필수 분야에 분류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고 있는 중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했죠. 왜냐하면 정부 책임자들이 보기에 다른 활동들을 다 중지시킨 가운데서도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직종들은 인센셜한 직종들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것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센셜한 그 필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것이 함께 모여있는 곳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곳에 있든지 그 책 안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항상 모습을 드러냅니다. 필수 단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찾아보면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5,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한 절 더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들 가운데 삶의 일부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필수 요소였던 것이죠. 어느 것 하나를 제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생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약국, 주유소, 슈퍼마켓 있는데 주유소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꽉꽉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물품, 기름 안 채우면 어떻게 운행할까요?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그럼에도 사도는 우리 삶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도 성경 곳곳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요소가 나타나 있고 정말 필수하지만 그럼에도 사도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The greatest is love.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모두가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가장 강력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가장 놀랍고 중요한 것을 지목하라면, 그것을 선택하라면 사랑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성된 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에게 피를 다 빼버리면, 피가 다 빠져나가면 생존 유지가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더 이상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진리가 사실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 부분요. 잠시 한번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어떤 뭐 비하한다든지 아주 절대적으로 열등하다든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과 약속,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요. 그것도 지속적인 신뢰요. 대부분 신약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표현, 동사나 명사가 사용된 것에 보면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가 믿음이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성경에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성경에는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성도에게 믿음은 인내와 더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망을 잠시 볼까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확신에 찬 기대감입니다. 확신에 찬 기대감. 성경적인 소망은 막연히 되었으면 좋겠다,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감. 그래서 그 시간이 오기만을, 왜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확신에 찬 기대감.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고 초청장 만들어놓고 뭐 사회 볼 사람 섭외하고 사진 찍을 사람 누구를 정하고 이런 그 과정에 있는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해진 날짜에 대한, 그리고 그 날짜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감이 있죠.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소망이라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토록 희미하게 인식되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는 그 기대감. 언젠가 때가 되면 질병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차원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들어간다. 지금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처단되는 순간이 온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희락 가운데 영혼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소망은 엄청나게 큰 파워풀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생성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오순절 그리스도의 교회 탄생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순교했을까요? 주 3세기 기독교 교부인 그 Church Fathers 중에 한 분인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blood of the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 300년 동안, 그러니까 AD 325년경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한, 주님을 믿고 예배한 그 사람이 약 700만 명쯤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약 300년간 7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 합니다. 근데 그 글에 그 가운데 약 200만 명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7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순교했다? 와,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드리게 했을까요? 소망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그대한 무언가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고 견인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요.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된 사람은 참으로 강력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세대도 동일하게 그럴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그토록 강력하게 지탱해 왔던 그런 믿음과 소망,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서는 순간,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서는 순간, 그토록 열망해 왔던 그 순간이 실제로 도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소망이 제 임무를 다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으로 품었던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보는 것은 소망 아니에요. 현실이 됐는데요. 소망하던 것이 그것이 현실이 되면 더 이상 소망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내가 누리는 차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보고 누리고 느끼는데 왜 소망을 품겠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맞대고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런 차원에 들어가면 그 소망하는 모든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그때 진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도 사실은 아주 작은 영역으로 계시 지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고요. 그 주님을,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이웃에 대한 이 사랑에도 그렇게 큰, 다시 말해서 정말 눈이 확 열려가지고, 와, 이거 진짜 큰 단위구나. 와,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강해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뛰어넘는 이 사랑, 이 위대한 역할을 하는 사랑, 믿음과 소망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자기 자리에 앉을 때 여전히 그 강력하게 그 모습을, 두각을 드러내는 이 사랑과 관련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13장 13절 본문도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는 바로 이 순간에, 부분적으로 아는 이 순간에 이것을 배워다오, 또 이것을 연습해다오, 이 길을 걸어다오. 사랑을 추구해다오. 사랑 가운데 성숙해다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요.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알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알던 것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시간들 정말 지혜롭게 활용해서 이 사랑에 주목을 해달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 나오는 두 구절을 한 서너 번은 언급한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이요. 지금 PPT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8절은 로마서 13장 8절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고요.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다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알기를요. 이것이 진실인데 부분적으로 사물을 아는 지금의 사물인식으로는 의미 없는 잔소리로 들려요.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이 내게 다가오고 머물고 도전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주먹을 꽉 쥐고 또 어떤 때 눈물 흘리고 하지만 이 부분에 오면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용 자체는 어마무시한데 의미 없이 들려요. 마치 이것은 잇몸이 아파서 고생하거나 또는 충치를 경험한 그 어른 있잖아요. 어른들. 그가 뭐 20살이든지 뭐 30살이든지 아니면 60이 돼가지고 이제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연령층이든지 잇몸 관련해서 충치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식사 후 습관처럼 칫솔질하는 것 아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칫솔질이 싫고 이상하게 부담스러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루의 루틴이에요. 부담스러운 루틴이에요. 잇몸과 치아 건강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경험으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를 아프게 하고 신경을 건드리게 하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 이따 갔니? 이 말이 전부 다 간섭과 잔소리로 들립니다. 언제까지요? 치과 갈 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를 내 심령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형이 되셔서 이것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 때가 오기 전에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눈이 열릴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가장 큰 단위였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틀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틀릴 경우 참 많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식은 높은 지위는 가장 많이 누리고 군림하는 지위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식은 높은 지위는 그것이 어떤 행태로든지 뭐 지식적으로 높든지 돈이 많아 높든지 지위 권력이 높든지 높은 지위는 많이 누리고 군림하는 지위를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문화는 그 개념이 달라요. 높은 지위라는 게. 하나님 나라 개념은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유익을 끼친 사람이 최고 지위의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20, 30년을 보내요. 그 가운데 교회 문화, 신앙인들이 하는 말, 그냥 상식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대화에서 내가 캐치한 그런 컨셉들, 개념들, 가치들, 그것을 알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지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유익을 끼친 사람이 최고 지위의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상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명하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가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무도 이 원칙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지위, 그런 반열에 오르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원칙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 지위에 오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종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된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뜸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요?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유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사랑을 배운 사람, 사랑 가운데 걸어간 사람, 사랑이 완성이 일어난 사람,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가장 많이 자신을 들여서 희생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유익을 많이 끼친 그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점. 차이점, 즉 서로 다른 점, 바로 이곳이 사랑을 연습하는 지점입니다. 차이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서로 다른 점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길을 회피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도 만듭니다. 누군가가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연애 때에는 TV가 필요 없지만, 왜냐하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느라고 바빠서 TV가 필요 없지만, 결혼하면 리모컨 하나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연애할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죠. 사랑의 실행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다툼,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보아주시면, 나와 똑같이 느껴줬으면, 나와 똑같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차이점이 크면 클수록 이제 내가 그 가운데 심령에 큰 고통을 느끼고, 이때 사랑을 실행하게 되는 장이 열리는 거죠. 왜 오래 참습니까? 관점이 다른데,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유명한데, 패턴 오스왈트라고 하는 배우 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트위터 팔로워 지금 현재 한 400만 정도 되는데요. 예, 패턴 그 오스왈트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하는 것을 두고 그의 정책 관련해서 그 풍자하는 멘트, 물론 네거티브한 그 멘트죠.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다 이렇게 까고 뭐 비꼬고 그런 거잖아요. 풍자 멘트를 날렸어요. 그 마이클 비티라는 사람이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아주 이분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트위터에 저주하는 모욕적인 그런 그 말을 트위터에 몇개 남겨요. 이 패턴 오스왈트가 이 사람이 남긴 트위터를 보면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 트위터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타임라인, 누가 친구이고 이런 게 이제 쭉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아마 훑어가면서 다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자신을 저주한 그 상대방이 지금 패혈증과 당뇨 합병적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에 바로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트위터로 공격했는데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큰 고생 중인 것을 알았다. 내가 그의 입장이었어도 기분 나빴을 것이다.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선을 베풀자. 나도 동참할 테니 여러분도 그래달라. 이제 이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그 트위터에 보면은 병 치료를 위해서 그 모금을 부탁하는 GoFundMe라고 하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가 걸려 있는데 모금액 그 목표가 5,000불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패턴 오스왈트가 즉시 2,000불을 그게 도네이션을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그 목표액이 초과해서 13,000불이 모금이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이클 비티라는 사람, 원래 모욕적인 트위터를 남겼던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를 겸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간 그 유해한 말들. 근데 어떻게 이런 격려로 돌아올 수 있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도움이 필요한 조카에게 드리겠습니다. 폭포수가 이어 떨어지듯이. 저주 섞인 말로 모욕적인 트위터를 남긴 상대의 무례에 대해서 당뇨 합병증과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불행한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심 기분 좋은 그런 보복의 감정을 일으키죠. 그러나 패턴 오스왈트는 다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설치 문제로 서로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사람이 비하하고 모욕적인 그런 말을 던졌죠. 서로 어찌 보면은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서로의 입장 때문에 입장 차라는 게 어찌 보면은 좁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나는 이 정치인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저 정치인을 좋아할 수 있지 도대체. 근데 그 갭을 여러분 줄일 수 있나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근데 그 지점이, 그 차이점이 사랑이 개입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칙을 15가지 우리가 익숙하게 15주 동안 씨름했던 15가지 원칙을 거기에 생각해 보아야 되고 대비해 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깨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극도의 견해 차이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이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세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점, 서로 다름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십니다.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 왜 애완견이 좋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왜 좋아요? 나의 필요, 나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맞추어 줍니다. 강아지가 나의 의견과 나의 시각과 견해를 달리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를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완견을 통해서는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면 애완동물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르고 나와 시각이 다른 인간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가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온유하기보다는 갈아타는 것입니다. 애완동물로 갈아타는 거예요. 돈 얼마 들어가면은 다른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입장과 시각이 서로 다른 바로 이곳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이 메시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영원한 평가 기준을 늘 기억하라. 그래 주십시오. 영원한 평가 기준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저는 외람된 말이지만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지나는 날은 없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종류의 영광을 입을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평가를 받습니다. 재정적인 헌신이 중요하죠. 찬양 사역이 중요하죠. 주일학교 교사 귀합니다.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 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말씀 전하는 설교사역 귀하죠. 그런데요.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했든지 상관이 없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행한 사랑의 성숙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평가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예수 믿고 한 30년 이상 비교적 성경을 파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패러다임 시프트도 많이 일어났고요. 성경을 깊게 파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 달에야 뭔가 또 연결되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이것이 저에게는 놀랍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 없이 포장 이런 거 좀 과장된 수식어 다 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평가될 거라는 것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 말씀과 실험하면서 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평가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컬처는요. 그 전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될 그 나라의 컬처를 문화로 가득 채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탁월한 가치로 인식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희미하게 보는 가운데 그것을 배우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애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이곳에서 가장 높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와 관련된 환난과 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그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 걸려있는 이 영역에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큰 것이 걸려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행하기에 힘든 환경이 확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이 걸려있는데 그것을 행하기가, 그것을 배우기가, 그것을 선택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누가 말했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영역에 엄청난 전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인류는 자기만 생각할 것입니다. 손에 안 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배반할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어디 숨어 있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 심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을 갖지 못하도록, 사랑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펼쳐질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 영역에 이겨야 되겠다. 정복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열망하십시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진리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지탱하고 사로잡고 매료하는 강력한 진리로 남아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결심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곳에 크게 눈뜨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에 다 실패하더라도 이 사랑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